욕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투미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여러 가지 욕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 남자가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 돈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 음식을 더 먹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본능적인 욕구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 죄악이 슬그머니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본성 자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욕구는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닐지라도 그 본성이 죄악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죄악된 본성에 속해 있을 때에는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끌어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내면적인 유혹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욕망들은 언제나 선택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라. 그리하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바로 이때 이런 욕망들을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자유의지가 부인하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은 곧 짐승이요 노부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면적인 유혹을 미혹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스포츠 용어였습니다. 첫째는 낚시 용어로서 미끼에 걸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냥꾼의 용어로서 올무에 걸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욕심을 부리다가 미끼에 걸렸다라는 말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사기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푼돈도 안 되는 돈이 미끼에 걸려서 목돈을 몽땅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자 몇 푼 때문에 큰 돈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였던 브루스 윌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탄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지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끝까지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속임수로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사탄에게 속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술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사탄으로부터 속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로는 오늘 보면 15절에서 욕심이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통제하지 않게 되면 점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욕심은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마침내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무엇일까요? 육적인 사망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사망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요? 복인 것이죠. 반대로 사망이 무엇인가요? 화가 된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사망도 아니요 또한 영적인 사망도 아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죽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유혹의 욕심에 따라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죄의 유혹에 그대로 방치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패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부르면 됩니다. 예컨대 물고기가 낚시에 물리지 않고 또 들짐승이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배가 부르면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면에서 오는 그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면 그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중세시대를 대표했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죄의 잉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가 잉태되는 과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네 가지에 저는 두 가지를 더 덧붙여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는 보고 듣는 데서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 아담이 사탄으로부터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종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견딜 수 없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 듣는 것을 마치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러한 잔상들을 녹음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상하는 단계입니다.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잔상들을 다시 꺼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저장된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보는 것처럼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저장되었는 것을 꺼내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원함이 생깁니다. 이 원함이 생긴다는 것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정하게 됩니다. 진짜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결정했으면 이미 행동한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동한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내 속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마치 아기를 잉태하여서 열 달 동안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이 여섯 가지 단계를 통해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자라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또한 이러한 시험을 언제 막아야 될까요? 작을 때 막아야 됩니다. 실개천일 때는 삽으로 간단히 막을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큰 강이 되면 댐으로 막아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작을 때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내 자신을 늘 말씀의 거울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또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욕심이 항상 미혹이라고 하는 것에 끌려서 죄를 잉태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짓는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장성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16절부터 17절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먼저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이 내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전적인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기원한다라고 장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님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 무엇에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내적인 유혹과 시험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속지 말라라고 장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속습니다. 사랑에 속고 의리에 속고 관계에 속게 됩니다. 또한 돈과 명예에게 속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겉보기에 좋은 모양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정답이 오늘 말씀 1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장로는 27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또한 온전한 선물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통일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한편으론 좋은 선물을 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것을 슬그머니 우리에게 주시는 위선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로지 좋은 것만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통일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통일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야고보 장로는 회화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해달별처럼 빛을 나타내는 천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체라고 하는 것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크기와 중전에 떠있는 태양의 크기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달도 변합니다. 만월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초승달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그림자도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사이즈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도 아침과 저녁으로 쫙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마음이 다르듯이 인간의 마음은 조변석계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랑도 변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들마저도 갈라서는 경우를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고 좋은 것만 주시기로 계획한 마음, 통일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고 때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께 지혜를 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를 주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도 우리를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내면적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라고 그의 논증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뒷부분부터 거꾸로 살펴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았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을 볼 때는 거듭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처음 부모로부터 그 뱃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장로는 그러한 사실이 과거의 어느 순간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 또한 주도적인 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중반부에 보십시오. 중반부에 보게 되면 자기의 뜻을 따라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는 이 신비를 출산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있는 것뿐이지 태어날 자식이 해야 할 일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인간을 거듭나게 하신 이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서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성물을 의미했습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 3절인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별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열매를 일컬어서 성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삶 가운데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무가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욕심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게 되면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욕심의 굴로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것들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거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굳건하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파멸시키려고 다가오는 유혹과 시련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빗대어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목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행복한 자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